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시편 12장에서 두 마음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다윗 왕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말과 또 사실이 아닌 속이는 말들이 많았을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여호와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와 또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이 극소수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두 마음을 가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교독했는 시편 13장을 누가 변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각도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그 대장이 이 다윗이 적은 이 시로 가지고 우리가 음악으로 노래 하나님 앞 찬양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의 찬양 그걸 하기 위해서 지었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단을 나누면 1절과 2절은 고통과 압박과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탄식이 되겠습니다. 누가 탄식이냐? 하느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하느님 믿는 자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믿는 자인 다윗이 하느님 앞에 자기의 그 고통과 압박과 스트레스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그와 같은 스트레스 탄식에서 속히 구원해달라. 너무나 급하라. SOS. 급하라. 속히 구원해달라는 그 다윗의 그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급격히 이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그 기도 속에 하느님을 찬양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이와 같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변했느냐?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것이 누가 변했느냐? 다윗 자신이냐? 아니면 하느님께서 변화했느냐?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급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그 응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벌써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답한 그와 같은 심정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때라는 한국 개혁성이 어느 때가 세 번이 나오고 언제까지가 한 번이 나오고 전부 다 네 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를 얘기하는 게 영어에 보면 how long입니다. 어느 때. 그래서 어느 때, 언제까지, 어느 때라는 이러한 것이 1절, 2절과 두 구절을 통해 네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급한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으로 어떤 예를 들면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에 많은 교인들이 오므로 인해서 그 장소가 비좁아서 그들이 기도 가운데 장소를 구했습니다. 6에커나 되는 큰 땅을 5년 전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500만 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교회 건물을 짓려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 기도에 해가 지려고 하니까 시에다가 허가를 받게 해서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때 시에 거기에 답장이 그 땅을 개발해서 public access,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조건부 허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에 담당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보았더니 공사 비용이 600만 불이나 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에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그 땅을 샀지만 그 땅의 공사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에 그 담당관들이 기도 속에서 그 땅을 결코 팔고자 시장에 내어놨습니다. 시장에 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 심정이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 잊었습니까? 이제 성도들을 잊었습니까? 교회를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셨습니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이제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뜻을 찾고자 자기의 머릿속에서 항상 그걸 찾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땅이 안 팔리는가? 이것이 주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러한 것을 계속 찾고자 하는 그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 종일토록 매일매일 마음의 근심,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없고 어느 때까지 하면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주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우리 다윗을 쳐서 자긍하기를 저 주를 믿는다고 저래 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라. 그 땅을 사가지고 결국 짓지도 못하고 다 먹히고 그와 같은 안타까운 그 심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은혜로 또 락포트리에서 모렌밸리에 그 집이 허락이 되었는데 그 수리가 아직도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답답한 그와 같은 심정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 잊었으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니까 또 일터도 그렇습니다. 어느 일터를 가려고 거기다가 지원했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또 어떤 특정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지원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참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고 금식도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을 때 여하튼 그 심정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니까 하느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상태 내가 나 영혼에 경영하고 하느님 뜻이 어디 있는가 계속 생각하고 이랬는데 종일토록 하루점도로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주를 믿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기도하는 나 다윗을 쳐서 자긍하기를 스스로 그 있기를 이 부리가 이겼다 믿지 않은 이것이 이겼다 여호와 같은 언제까지 하리까 하는 이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호와 같은 여건을 허락하는 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오래 참은 것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은 것을 요구하시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그 기대 그 시간과 관계없이 그 기간은 누가 정하느냐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한 것처럼 참 자기에 맡겨진 것을 그냥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그와 같은 것을 하느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원수라고 했는데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한다. 이것은 바로 불신자를 얘기한다. 다음 장 14장을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14장을 다음번에 하려고 그 시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14장에 보면 무신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의 내용에 보면은 하느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전서 1장 25절을 보면은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리석음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그 무신론자가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고 이래 해도 하느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어리석고 그리고 이들은 악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 인간의 기준에 살아감으로 그들은 악함을 얘기합니다. 그 원수가 자긍한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호와 같은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답변이 없고 어려울 때 욥도 이와 같은 기도를 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아가서는 본인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악상이 나서 종교가 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욥기 13장 24절을 보면은 주께서 짜여 얼굴을 가려우시고 욥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답변이 없습니다. 얼굴을 가려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니까 주님 저를 주의 대적으로 여깁니까? 제 재산, 허락한 재산과 자식들 다 빼앗아 가시고 건강까지 잃잖아 대적으로 여기시고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 바로 욥의 탄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와 같은 탄식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그 고통, 답답함과 그 여러 가지 무슨 어려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답답한 가운데 그것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압살롬에 쫓겨갈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추종자들에서 왕권이 쫓겨갈 그때 심정에 기도한 건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대답이 없을 때 기다리는 그 가운데 때 거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고려해달라 생각하고 그리고 들어달라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의 영안을 뜨게 해달라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주는 영안을 뜨게 하라 가령 압살롬 자기 아들을 쫓겨날 때 그 영안을 뜨게 해달라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영안은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의 가늠의 사건에 대한 그 아내의 응징으로 우리가 그려 나온 것을 나던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던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사망의 잠, 죽음의 잠이라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세미하는 뜻을 볼 줄 모르는 그 같은 상태에 잘까 하온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불신자들이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불신자 스스로가 얘기하기가 바로 다윗을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내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니로다. 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 다윗을 보고 비웃는 그와 같은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 그 압살롬 반역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그것이 언제 끝날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 5절과 6절은 그 내용이 하느님이 찬양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기도 속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서 다윗의 기도 속에 다윗의 마음이 이제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난 이와 같은 어려움이나 또 무엇이 어려운지 모르지만 자기가 기도하는 거기에서 답변이 없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으니 주님의 자비, 용서, 사랑 그것을 믿었다 의뢰하였으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깃발이라 주님의 구원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주님 나를 구해줄 거다 언제든지 모르지만 구원을 기뻐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영어에 보면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닙니다. 고통과 압살롬이 쫓겨날 때 당장 구원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뻐하라 기뻐하리라. 앞으로 사울에 의해서 쫓겨날 때도 그때에서 지금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인자 사랑을 의뢰하고 그거를 구원해 줄 거라 그 고통에서 그것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여전히 답변도 없고 주님 없지만 기도 속에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를 찬송할 거다 결국은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어서 사울 왕의 쫓김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그날에 찬송할 거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영하고 추종자를 반영할 거기서 구원할 그때 내가 찬송할 거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했는데 지금까지 주님 나한테 주어진 거 보니까 많은 축복을 주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었다. 목동인 나를 그리고 막내아들인 이새의 막내아들인 나를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느님께 감사한다. 지금은 현재로는 압살롬 내 아들의 반영을 쫓겨나왔지만 지금까지 나를 왕으로 부어주신 그와 같은 감사한다.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지금 현재로 록 포트리스 하우스가 언제 수리가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록 포트리스 하우스를 허락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결국은 그 수리가 끝나게 되어서 그곳에 이제 스페니시 애들이 성경 공부하게 되고 또 지난 금요일을 맞더니 또 한인들이 거기에서 갈 곳이 없어서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또 10시에 문을 열므로 주일날에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릴 그 장소에 대한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록 파트리스를 허락했다는 거죠. 마치 다윗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다윗한테 전혀 별볼이 없는 유다 족속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대에는 뭐 별다른 그런 족속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 이제 그것도 한번 나왔지만 큰 그런 없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목동 양을 치는 양치기 이새의 막내 아들인 나를 왕으로 씌워진 그것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중해줌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기도 내용이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인데 누가 변화시켰는가? 하나님이냐? 사람인 다윗이냐? 여기에서 우리 기도 때문에 하느님이 변화하였는가?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서 변한다면 하느님이 절대 주권성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 되니까 하느님이 기도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변화했습니다. 하느님이 다윗의 기도라는 그 대화를 통해 다윗의 마음에 변화를 주어서 그 고통과 여기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냥 얼핏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변화시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사에 하나님이 자비와 하나님께서 그 참 대답을 금방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라는 오늘도 다윗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의뢰하였으니 자비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 언젠가 미래에 이와 같은 고통에서 구해줄 것을 믿고 그때 기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증거로서 믿음을 가진 모습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 예를 들었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쳤다. 항상 기도하고 난 거,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을 통해 대화를 하고 실망하지 말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쳐줬는데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불신자를 얘기하죠. 불신자들은 누가 주권이 있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신자들은 주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죠. 주가 하느님이죠. 불신자는 주가 자기 자신이죠. 한 재판관이 자기가 주권이 있는 자 재판관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그 재판관한테 판사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정의를 공의를 베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불의한 재판관 하느님 믿지 않은 불신자의 판사가 믿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느님 두려워하냐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을 아예 무시하는 자다. 교만한 자고 모든 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있는 재판관이죠.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원한 그 어려움을 법정에서 공정하게 공의를 베풀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하람을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영어에 보면 always라고 돼요. always는 뭐 쉬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항상 대화하며 주님의 그 식존하는 자기 자신의 있는 그 인식을 하게 되고 계속적인 이런 관계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without seeking, 멈추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 이지만 불신자가 얘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 낭망치가 않았더니 언젠간에 불의한 재판관의 그 시간에 의해서 그것이 답변이 되었다는 얘기죠. 가부의 시간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의 그때에 그것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떤 뭐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나올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답니다. 그러면서 그 불신자에 대한 재판관 그것을 그 주권을 가지는 불의한 재판관인 그 주권과 불의한 재판관인 그 때에 따라 이 가부의 태도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이 또 충성하고 관계되는 거죠. 맡겨주면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고 그게 되면 여러 가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계속 충성하는 그것이 자꾸 스탑이 되게 됩니다. 그래 됐으면 되지 않는다. 항상 마음으로 항상 주를 향해 있어야 된다. 거기 하면서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느님께서 하느님은 인간이 아닌 불의한 재판관인 불신자의 재판관은 자기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하고 자기의 주권에 의해서 때에 따라 결정하고 이랬는데 하물며 더욱이 하느님 절대 주권자인 하느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구하고 있으면 하느님 앞에 계속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의 절대 주권 예지와 예정을 절대 주권자인 하느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입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때에 결국은 하느님 보시기에 제일 빠른 시간 가장 적절한 시간에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느낍니다. 어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때에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되지 않냐고 한참 있다가 되었는데 나중에 되고 보니까 한참 있다가 되다 보니까 그때가 결국은 가장 최적의 때다. 최상으로 많은 그 여러 가지 복을 주는 그런 때였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 때에 가장 그 적절한 그 때에 그것을 응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 가지 불의를 당하면 그 공의를 하느님께서 속히 해준다. 속히라는 것은 하느님 때에 속히입니다. 하느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그거를 하느님 공의를 풀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오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주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어느 땅에 how long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마음에서 결국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그 신뢰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가 하느님 때에 의해서 그 해결을 할 때 깃발이다 그걸 해결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 보겠냐. 결국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나 없음을 주님께서 탄식합니다. 이 기도도 결국 믿음하고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참 믿음이 적음을 많이 느낍니다. 항상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증이라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고 바라는 것, 바란다는 것은 아직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는 주님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이 목적은 뭐냐 하면은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영께서 하나님이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때에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실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을 바꾸게 되면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sovereignty라는 그 단어가 성립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이 항상 나와 존재하고 있다는 consciousness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 속에 공의가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3장 17절부터 19절 여기에 대해서 그 언급했는데 하박국 선지자 보면은 많은 그 사역 열매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이 너무나 마음이 악해가지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듣지도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참 괴롭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이래도 거기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러했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기도 속에 마음을 바꾸는 하박국 선지자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 때문에 즐거움의 기준 소스가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라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여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적에 수영 중에 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를 녹하는 이런데 만약 물을 두려워하고 이래 되면은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를 완전히 물에다가 의지해서 이렇게 제끼야지만이 자기 몸이 떠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의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떠한 어렵고 파도가 치고 이래 할지라도 이 저 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이러한 것을 보고 초조하고 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해 마치 수영할 적에 머리를 뒤로 제끼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눈과 귀와 이것을 주님을 향할 때 그 향한 믿음 속에서 항시 기도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들을 듣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아픈 자들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시켜 주시며 이 아픔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강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405장.